마태복음 16장 23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가 어제 보았던 21절과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반응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불신앙적으로 반응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또 부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만 이 내용을 이 안에 들어있는 세부적인 내용 네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이 2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 가슴이 떨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늘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말씀을 하실까.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반응, 생각을 정말로 틀려먹었다고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곰곰이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뭐 예수님 말고 누군가가 저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그 사람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격렬하게 내가 느낄까. 저를 향해서 나쁘게 표현했던 것들이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뭐 이름 부르는 거 호진아, 야 이놈아, 이 새끼야, 아니면 이 개돼지만도 못한 놈아, 그렇다더라도 사탄아 이렇게까지 부르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격렬하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협할 여지가 없다는 걸 정말 예수님께서도 어찌 보면 말씀하시면서 가슴 떨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거 말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듣는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만약 주님이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아무개야, 장로야, 권사 이렇게 부르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탄아 이렇게 부르시면 지금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당장 다 때려치고 그만둬야 됩니다. 굉장히 격렬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사탄아 이렇게 말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녀가 엉뚱한 길로 가거나 내 옆에 사랑하는 누군가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이 사탄아 이렇게 말하는 이게 참 굉장히 격렬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백을 했을 때에 바요나 시모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은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너는 사탄이야 이렇게 부르시고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탄과 함께 지옥 심판을 받을 놈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왜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그리고 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만약에 윗사람이나 어른이 자녀에게 훈계하듯이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생각이 틀려먹었다. 어쩌자고 그따위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고 사람이 품고 있는 생각,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틀려먹은 생각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너만 엉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너는 사탄이야. 그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앞부분의 그리스도 고백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셨죠.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누가 알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주신 지식입니다. 그때 복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떠하냐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왜 이런 엉뚱하고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사탄이 주는 것이죠. 사탄이 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 2, 3절에서 우리가 실제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아 이게 사탄의 일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실은 늘 말씀드리지만 23절과 24절 사이에 베드로가 반응을 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야 됐을까요? 얼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리든 아니면 예수님 손을 붙잡든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잘못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 안 가지고 이런 말 안 하고 이런 행동 안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시면 같이 십자가 지러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그런 반응을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보일까요? 앞으로도 안 보입니다. 주님 십자가 지실 때 결국에는 끝끝내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그대로 사탄의 일을 그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죠. 나중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베드로의 생각도 행동도 완전히 고쳐주신 이후가 되어서야 아, 이런 생각을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죠.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게 예수님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핵심은 제일 중요한 내용은 나를 따라오라 한 거죠. 여지껏은 무조건 막 부르셨지만 지금은 조건을 붙이셨죠. 네가 따라오든 말든 네가 선택할 수 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조건을 붙이셨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뭘까요? 따라오라는 겁니다.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항상 기본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가시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갑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가면서 주님을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등판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지러 가니까 너도 나를 따라와서 너의 십자가를 져라.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를 말씀하세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세요. 아, 예수님을 가로막는 이런 말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구나.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그런 고백,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 하라고 지금 격려하시는 거예요. 앞부분에 나왔던 그리스도 고백에서도 예수님이 네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 16장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과 이 내용을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죠. 어떻게 세우시냐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었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겠죠. 십자가가 없는데 무슨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세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가?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순종하고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건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군가가 얼핏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긴 하지만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순교자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피를 뿌리고 그 피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 말씀을 우리가 참 성경에 나온 건 아니지만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에 나오는 대로만 이야기하자면 교회는 교회를 섬기는 자들, 직분자들,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모습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나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또 섬기는 이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려면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모습이 없이는 교회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25절부터 27절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내용도 본문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읽으시면 본문 자체를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순종하기가 어렵지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25절부터 27절까지에서 정말로 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럼 어느 정도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자기 목숨을 잃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하시려고 한 핵심은 이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따라오는 자가 되되 설령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손해를 봐야 되고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목숨을 잃어야 하는 지경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시기를 여기에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자기 목숨을 얻으면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얻으면 결국에는 천하를 얻더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내용도 앞에서 그리스도 고백 때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맞물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은 이 땅에서 하는 행동이죠. 네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잃으면 천국에서 영원한 것으로 얻을 것이다. 네가 나를 버리고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얻고자 한다면 천국을 잃어버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땅에서도 일정 부분 주님의 응답하심을 받을 것이고 보상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결코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이 2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사실은 뒤집어 말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죽기 전에는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거나 주님께서 상급 베푸시는 걸 보지 못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반면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이 땅에서 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고 때때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려놓으면 다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헛고생한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너희도 목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몇몇의 목격하는 사람들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서 주님이 왕권 갖고 오는 걸 보지 못해도 이 땅에서 어찌 보면 허무하게 죽임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들이 곧장 천국에 가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설명하셨는데 이 내용들을 쭉 보면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아련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말씀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내가 이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또 우리들이 아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정말 나쁜 생각을 품고 있는 거구나 누가 나에게 이런 생각을 갖게 했을까 이것을 다시 한번 잘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당장 엎드려서 주님 제가 이 생각 내려놓겠습니다. 이 말과 행동도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누구든지라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꼭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주님을 꼭 따르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고 또 제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베푸신 은혜임을 고백하고 얼마든지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결국 천국에서 모든 것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실제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들은 하나도 참 빼놓기 어려운 다 귀한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을 놓고 보면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깨달았을까? 얼마만큼 무게감을 두고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까? 그리고 현실 속에서 얼마만큼 이 말씀대로 순종했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다른 많은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도 결국 예수님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했고 순종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불행하게도 그 뒤에 보면 베드로가 생각 안 바꿉니다. 생각을 안 바꿉니다. 언제까지 안 바꿀까요? 주님 돌아가실 때까지 안 바꿉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생각이 옳다 여기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죠.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나 다른 뭔가를 희생하는 모습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납니다. 주님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뒤집어 말하면 늘 주님 곁에 있고 직접 주님의 육성을 들었던 베드로도 요한도 생각을 못 바꾼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생각 바꾸는 것, 주님을 위하여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지 않으시면 이 말씀 들었다 할지라도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해서든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부드럽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런 마음 품는 것을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나 주님 말씀 듣고 주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품는 자, 잘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이 손에 대는 길을 가라고 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원하시는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천국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드로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를 격렬하게 말씀하시고 어떻게든 베드로를 붙잡아야 하셨던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베드로는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은 채 그저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마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던 것도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기지만 혹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나의 욕심과 고집을 따르는 또 우리의 행동과 말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도리어 허물어가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잘 분별하게 하시고 담대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